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대상으로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요, 이해관계나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묶으시는 가족관계 같은 이런 관계가 된다는 실체를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입니다. 그 전에는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아무리 인격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이렇게 대등한 관계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날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냐하면 사실을 알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을 요구한 그 약속의 주인인 하나님을 그 믿음의 근거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을 믿어서 가진 것이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과 방불합니다만, 실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구약과 신약의 성도가 차이가 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믿음들은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본 바 같이 시편 103편에 나오는 대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충분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사랑하셨느냐, 그 실제적인 내용의 그 실체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들은 신약에 와서 밝혀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께서 뭐 약속을 달리하셨거나 믿음의 내용들을 차별을 뒀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찾아가 보십시다. 구약성경 1102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옛 언약,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을 비교하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름이 벌써 이렇게 다르고,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언약이 벌써 변경된 것을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내용엔 차이가 없습니다. 옛 언약도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약속이나 동일하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이요. 새 언약도 33절 끝에 나오는 대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뭐만 차이가 있냐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는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일에 구약적인 어떤 개념은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간섭하시는 겁니다. 말하자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고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는 이런 외부적인 인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손을 잡고 인도했다. 내가 남편이 되었다. 이렇게 가장 가까운 인도자가 되었지만 어쨌든 외부로부터의 인도였고 새 언약은 마음속으로부터의 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인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바꿔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성품과 인격으로 가지는 존재라 하는 것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옳은 일을 했느냐 그른 일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일을 하는 존재에 초점이 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신 것이요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구약적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한 걸음 더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벌받는다.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궁극적인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존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격. 이것이 목표이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라는 이해관계나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런 차원을 더 넘어서는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가는 존재 자체의 격이란 말이죠.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한복음 17장 같은 데 와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이렇게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표의 대상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어 싸우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고 말 잘 듣는 복받는 백성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서 치르는 대가와 그 물건은 값이 대등한 것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대등하다는 그 가치에 있어서 대등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으로 쓰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넉 장만 있으면 돼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3장에 인간이 타락하고 4장에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고 새로 만들었다. 그럼 끝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하면 너 복 주고 이렇게 하면 너 벌 받는다라는 종이거나 우리를 무슨 도구나 소모품으로 쓰는 거라면 기구로 쓰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를 필요는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여기서 하나라는 건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동등하고 동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 차원에서 사랑과 신뢰의 대상으로 동등하게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기 일순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면 복받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면 벌받는다는 개념에서 더 이상 진전을 못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을 자처하고 쓸모있는 자가 자꾸 되려고 그러죠.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 능력 있는 무슨 업적도 남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식의 개념은 사실은 신앙의 최고의 그 초점은 아닌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6절 봅시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뭔지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하여 걱정하느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지 않겠느냐. 네가 이쁘게 굴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고 네가 밉게 놀면 안 주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암만 미친 짓을 하고 들어와도 때 되면 밥 먹여요. 에이구 이현수야 밥이나 처먹고 다시 싸우자 그러죠. 교훈을 위해서 굶기는 수는 있어도 자식을 죽으라고 굶기는 부모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전에 클 때는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채로 자는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자면서 그래. 오늘 다 굶고 자는데 내가 잠들면 우리 아버지가 나 잡아먹을지 모른다. 그런 걱정을 해요? 아, 나 학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몰래 감춰놨던 밥 먹을지 모르니까 나 학교 안 가고 꼽사리 껴서 한 끼 얻어먹어야지. 그래요? 그 도대체 부모를 뭘로 아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신다? 너희 아버지가 먹이신다. 너희 하늘의 아버지가 천복께서 먹이시는 새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새를 먹인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줄쳐느라고 옛날에 했는데 줄쳐 있어요? 하물며 줄치라 그랬죠. 아직도 안 쳤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게 도대체 어떤 지위와 어떤 신분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즉 뭐냐면 고아들 하나님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 보고 무슨 주를 위해서 넓기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신앙이라는 걸 뭐로 생각하냐면 밥값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마대기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쓰고 왼팔에도 뭐 회개하라 천국에 오른쪽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뭐 더 쓸데없어 대가리 빡빡 깎고 뭘 봐 이렇게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아, 미치겠어. 이제 신앙 열심 있는 신앙을 갖자.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꾸중했죠. 왜 부들부들 떠나고. 그러니까 신념을 모으는 거죠. 뭐 기공사들 기를 모으듯이 말이에요. 막 부들부들 떨고 믿음, 소망, 사랑. 무슨 또 사기대요. 그러니까.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 뭐냐면 넉넉한 거예요. 넉넉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인데요, 뭐. 내가 잘못하면 좀 맞죠. 그래도 밥은 줘요. 아버지가 밥을 띄워 먹어요. 좋은 옷 입히세요. 가끔 혼나게 폐기는 하시죠. 왜? 훌륭해지라고. 근본적인 공포가 없는 사이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다 뭐냐면 종 같다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가시면 우리가 가진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구원이 뭐냐가 여기보다 더 잘 설명된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압축되어 있어서 이것만으로 이해가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4절 보세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구원입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란 뭐죠? 사랑의 최고의 조건은 대등해야 됩니다. 사랑은 그 격과 내용이 대등하지 않으면 사랑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기울면 동정이 되거나 굴복이 됩니다. 그 사랑하는 사이에서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상대방이 사랑이 되지 않고 이렇게 동정이 가면 그건 성립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무엇은 이해관계 때문에 그냥 사랑한다고 우기는 것 그건 아닌 줄 본인들이 알잖아요. 사랑이란 대등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신분상으로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 차원에서 대등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뭐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자면 충성하라 복종하라가 아니라 그 본질로 들어가면 사랑하라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는 길이 뭐죠? 순종과 복종이 있죠. 왜요? 우리가 우리 자녀 키울 때 자식들 보고 사랑을 먼저 요구하면 자식들이 모두 달아먹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깽판 놓을 거니까 제물에 말 들으라 그러죠. 응? 말 들으라고. 왜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자식한테는 복종을 요구하고 또 상금도 겁니다. 사랑은 사실 상급이 없죠. 사랑을 받는 것이 상이죠.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받아지는 것이 그게 상급이죠.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래요? 그 사랑,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 어떤 것들이 아니고 능력과 재주와 업적이 아니고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본질에 관한 문제라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한 번에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신앙이란 이렇게 광분하는 쪽이 아니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는 쪽이기보다는 이런 본질적인 안심과 자신이라 말이죠. 제가 아는 신앙 좋은 분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격이 좀 괴팍하셔서 사회생활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나 주변에서나 친구가 별로 없고 능력은 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성공을 하셨는데 주변에서 볼 때 별로 누가 달가워하지 않아요. 게다가 주사가 있어서 먹으면 그냥 눈이 뒤집히시고 자기가 한 일을 몰라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날 교회는 꼭 나와요. 그리고 어떤 때는 뭐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나오셔서 그 사방 10m 안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쪽에서도 그 이런 날은 조금 사양하시고 안 나오는 게 교인들한테 덕입니다. 라든가 또는 아니 그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이제 좀 꾸중을 하든가 그러면 아주 떳떳하게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반기는데 왜 당신들이 지랄이효? 뭐 이거야. 나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겠고 하나님도 나보고 나오라고 그러고 기뻐하시는데 왜 당신들이 회방을 놓으셔 그래요. 이거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 좋으려면 술 먹고 깽판 치자. 이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본질을 알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들이 공부 잘못하고 오면 패죠. 죽으라고 패진 않죠. 그죠? 죽으라는 게 아니라 훌륭해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공포를 가지진 않죠. 부모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내가 뭘 막 하고 부들부들 떨면 좀 가까워진 것 같고 좀 나태하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성도들은 말이죠.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아주 근본적인 낙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요새 너무 게을렀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좋아요. 요새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나 봐. 이건 이런 반성은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래나 봐. 이런 식의 공포를 가진다면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것이 성경에 있어요. 로마서 8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자는 뭐가 다르냐 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부자지간 같아서 양자의 영을 갖고 있다고요. 종이 아니라고요. 종은 왜 여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종은 잘하면 칭찬을 받을 거나 보상을 받을지 못하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어떤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식은 안 그렇죠. 잘못해서 물론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근본적인 그 심판, 근본적인 어떤 처벌은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바아버지는 공식적인 호칭으로의 아버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 육친의 정을 가진 그런 신뢰와 사랑의 호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은 다 이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신분과 존재가 말이죠. 요한 1서 4장 신약성경 아주 뒷부분에 있어요. 히브리서 지나서 있어요. 요한 1서 4장 15절 봅시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의 진수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두려움과 공포의 개념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늘 100점짜리로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혹 범죄하거나 혹 미련하게 굴거나 혹 잘못된 길을 갔으면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가지는 죄송함 그리고 그 속 깊은 그 잘못된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공포나 두려움이나 외면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말이죠. 또 다른 조심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 이상의 조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포와는 다르죠. 공포와는 다르죠.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인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신뢰와 애정의 관계로 묶여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실수와 실패가 있을지는 몰라도 이 근본적인 공포는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4장 18절은 유명해요. 옛날에 어떤 교회에 처녀 하나가 미국에 유학 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서 미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축전을 보냈어요. 그래서 요 1, 4, 18 이렇게 써서 옛날에 전보를 쳤는데 우체국의 미스로 요 1, 4, 18이 요 4, 18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을 마치고 부부가 목사님이 보낸 축전이니까 얼른 성경을 찾았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을 찾았더니 여인아 네게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니라. 평생 안 잊어먹을 거예요. 그죠? 요 1.48은 뭐라고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는 뜻이요 요구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자로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요 누려야 되는 것이요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으로 사랑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게 조금 그 미묘한 문제입니다만은 여러분이 뭐 금식을 했다든가 뭐 철야를 했다든가 뭐 전도를 했다든가 이런 모든 것으로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표현이라면 그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랑과 상관없이 이런 일, 일로 때우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이 사랑에 보답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의 신앙 인생을 또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가짐은 늘 감사와 승리로 가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시고 실패치 아니하시고 외면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못나서 잊고 실수하고 외면합니다만 하나님은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과연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오늘 다시 생각하고 주 앞에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책임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